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 편에 섭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에서 계속 묵상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천국복음 전파하시고 고통에 매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그 죄악 가운데서 그 눌린 데서 풀어 해방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그 고통에 매인 영혼들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거를요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여든 군중을 보시며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나도 큰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가엾은 백성이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가엾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혹시 우리 가운데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너무 큰데 이거를 도저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근심 가운데 눌려있는 분들이 혹 있으면 우리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런 영혼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사실 충분히 어떻게 보면 준비가 덜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훈련이 덜 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능력 주셔가지고요. 열두 사도로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한 바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큰 참 사랑과 그런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하셨는데 정말 마음 아픈 거는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증거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을 품고 연약한 사람들을 감싸 안으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싫어하고 예수님 미워하고 예수님 거절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께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장터에 앉아가지고 친구 불러내는 그런 어떤 아이들 같다고. 그런데 친구를 불러내는데 요즘 아이들은 뭐하고 노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아이들은 게임해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도 가면 우리 교회 아이들도요 구석구석에 앉아가지고 눈에 안 띄는 데서 열심히 게임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뭐하고 놀았어요? 뭐 숨바꼭질하고 뭐 라면 땅 오징어 땅 뭐 이런 거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장터에 앉아가지고 피리도 불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뭐 이렇게 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피리를 불면 누가 같이 노래를 불러줘야 뭐가 이게 놀이가 되는 거잖아요. 뭘 이렇게 불러내면 내가 이렇게 슬피 울면 뭐 누가 가슴이라도 치고 이게 얕은 박자가 맞아요. 호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이게 되는,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시는데 아무도 호응을 안 해요. 구역장은 카톡을 보내는데 다 씹어요. 안 봐요. 이거, 이런 속된 말 해도 되나요? 설교하면서. 뭐가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죠. 이게, 이번 주에 이제 제가 구역장들에게 구역 모임 다시 시작하세요 했기 때문에 구역장에 다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언제 모이세요 할 텐데 호응을 잘 하실 거죠. 보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응답도 안 하고 하다못해 이모티콘이라도 보내서 사랑해요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뭐가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박자가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박자를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박자 잘 맞춥시다.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문자를 보내면 답도 하고 제가 한두 주 전에 청년부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제가 청년들하고 룻기 공부했어요. 그런데 룻기 마치고 어떤 청년이 존경하는 목사님 이러면서 말씀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하면서 저한테 그 카카오 선물 있죠? 아세요? 뭔지? 받아는 보셨어요? 카카오 선물 보냈는데 제가 조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수례를 마쳤는데 정말 감사하다 이러면서 뭘 보내는 거 이런 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었는지 이게 뭔가 이게 우리 예배 마치면 왜 이게 저거 하잖아요. 우리 영혼의 편지 쓰잖아요. 영혼의 편지 어느 분이 영혼의 편지를 쓰고 나면 그거를 기도 제목을 저한테 보내는 분이 계세요. 저는 상당히 고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일종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설교 듣고 영혼의 편지 쓰고 난 뒤에 기도 제목 있거든 저한테 한번 보내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사실 질문이 있으면 그게 더 좋겠어요. 설교를 듣고 나면 질문이 생기면 그 질문을 물론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그거 다 감당을 어떻게 하려는가는 모르겠는데 전에 한 대로 해야 되겠네. 구역장에게 질문하시고 구역장이 안 되면 뭐 장로님들께 물어보시고 그렇게 다 하시는 것이.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 뭔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면 그거를 반응을 하고 응답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이요,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우리가 요즘 마태복음 10장 이후에 11장 12장 지금 묵상하는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응답을 안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이 있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같은 동네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금은 다 폐허고 유적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 당시에는 대단히 크고 중요한 마을이었던 것. 예수님이 그런 마을에서 능력을 권능을 더 많이 행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셔가지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너보다 견디기가 더 쉽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기까지 하세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으로 거부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반응하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잘 응답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들이 불쌍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하고 응답을 안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막 분노하시며 책망하실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기대하실 만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대한 것만큼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진짜 속상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설교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주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지금 설교 시작한 지 한 7분 됐는데 우선 오늘은 제 눈에 안 띄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주무신다 이러면 그 순간에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절망이요. 파도처럼 밀려와요. 아, 나 어젯밤에 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도대체 막 이런 뭔가 이게 선한 일을 하는데, 뭔가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열매가 없으면요, 마음이 힘들어요. 구역 모임 하겠다고 이제 구역장님들에게 구역 조금 조정했는데 이번 주부터 잘 챙겨서 하세요 이렇게 제가 먼저 카톡을 쫙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두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그릇이 아닌 것 같아요. 구역 식구들이 저한테 반응을 안 해요. 모임이 안 돼요. 어려워요. 이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왜냐하면 설교할 때 조는 사람이 있다니까. 조는 거는 괜찮은데 완전 주무셔. 그러면 막 나는 설교자가 아닌가 봐. 나 이게 아닌가 봐. 이런 절망이 막 밀려와요.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능력을 행하셔도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고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으로 예수님 거부하고 그래요. 사실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기대했던 열매가 없는 경우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시험은요, 일종의 자기 연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시험거리가 있는데 그게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안 되는가 봐. 나는 이것밖에, 내 그릇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봐. 그러면서 스스로를 한탄하는,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거 자기 연민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너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 스스로 무기력함,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요 그런 시험에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셨는데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런 많은 권능을 행하셔도요 강팍해가지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요 속이 많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엊그제 묵상했던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그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문맥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한테 대답했느냐? 누가 질문했느냐? 아무도 질문 안 해요. 묵상하신 분 아시겠지만 앞뒤 문맥 읽어보면 그 앞에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께 대항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속상해 하시면서 막 이 가버나움을 막 저주하시는 그런 말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거는 예수님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을까, 예수님 답답해 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 하시면서 예수님이 혼자 묵상하시고 혼자 기도하신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저 사람들은 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속상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대답하셨는데 누구한테 대답하셨느냐? 하나님께 대답하시고 누구한테 대답하셨느냐? 자기 스스로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잘난 체하고 모든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은 정말 연약하고 가련해서 스스로 자기를 지탱할 수도 없는 저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반응하고 예수님 사모에서 나오는데 야,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택하신 거구나. 스스로 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거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스스로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선한 일을 할 때 기대, 열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주일학교 교사인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구역장이 열심히 구역 식구를 돌보려고 그러는데 여튼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여튼 부르심을 따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여튼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내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스스로 답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말씀 자체도 중요하지만 문맥에서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시고 아무리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아무리 병든 자와 약한 거 고치셔서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해요. 속이 상해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스스로 답을 구하시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사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열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충분히 응답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 그런 시험이 밀려올 때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이런 것을 다시 묵상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아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은 복음을 듣고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지만 어린아이같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데 와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정리를 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낙심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열매가 많든 적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기도응답이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어려움이 있고 반응하지 않고 열매가 없어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이 그만둬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 이면에 고민과 갈등과 많은 괴로움을 짊어지고 기도하시다가 다시 답을 얻어가지고 일어서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항하는 사람 많고요.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 많고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 많았어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읽으면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항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길게 나오는데 이게 다 모여져 예수님의 3년 사역 가운데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요점 정리해가지고 12장에 다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차고 넘쳐가지고 나중에 또 나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항했는데 사실 바리새인들 중요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당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회는요, 이게 종교적인 사회였어요. 종교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는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사실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 사회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전체에서 바리새인은 한 6천 명쯤 됐을 거다 그렇게 말해요. 사실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요,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요 상당한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심지어 어제 묵상했던 말씀 보면 마태복음 12장 1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할 정도로 극단적인 대립. 물론 처음부터 이런 대립이 일어난 것은 아닌데 워낙 길이 달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하고 바리새인들이 기대하는 천국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가지고요, 이게 점점 사회가 나빠져가지고 나중에는 화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고 결국 사실 이 계획이 성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 바리새인들은 사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하고 죄악과 구별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율법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가지 정말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뭐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보다 내가 이 정도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 극단적인 대립이에요. 세리는 정말 그 시대에 민족을 팔아먹은 정말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다 죄인 세리, 바리새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요. 서서 따로.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스스로도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도할 때 나는 다른 사람, 토색불이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과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아니었어요. 세리는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악하고 남들도 다 악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두 번째 슬라이드 그다음 세리는 멀리 서서 이 사람은 왜냐하면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다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저 바리새인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뭐를 하고 있느냐는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주일 예배도 잘 안 오지만 나는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린다. 저 사람은 헌금 안 하는데 나는 그래도 주일 헌금은 한다. 저 사람은 주일 헌금만 하는데 나는 그래도 11조는 한다. 나는 11조는 못하더라도 선교 헌금만 한다. 기타 등등 내가 뭐를 하느냐는 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뭐를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뭐를 안 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자기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요. 자기가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자기가 뭐를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주일 예배는 드린다. 나는 그래도 주일 헌금은 한다. 성교 헌금은 한다. 기타 등등 내가 뭐를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뭐를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잘난 체 하는 사람인 거예요. 대접받으려는 사람인 거죠. 권리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뭐를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이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자기를 비교할 것이 없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사람들이 왜 내가 하는 일을 몰라줄까 그거 안타까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가련하고 연약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품에 안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모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그게 은혜를 의지하는, 그게 은혜를 의지하는 자세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연약함을 자꾸 감추려고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네가 무시할 만한 인생 아니라고 자꾸 목에 힘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큰 시험인지 모른다고요. 우리가 다 연약한 인생이거든요. 허물이 많은 인생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잘난 체 할 필요 없어요. 잘난 체 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잘난 체 할 필요 없고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교회에서 굳이 힘겨울게 할 필요 없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가 뭐를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자기를 자꾸 과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늘 목에 힘주고 잘난 체 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죠. 주님은 그거는 구원 얻는 길이 아니야. 그거는 은혜를 의지하는 길이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자기 거라고. 자기가 천국 가는 거는 확실하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천국은요, 그야말로 자기가 왕노릇하는, 유대인들이 왕노릇하는 천국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천국은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고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이방이 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 잔치에 참여하는 곳이 천국이야. 네가 잘나서 가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야. 그리고 네가 왕노릇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곳이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모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은혜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왜 천국이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왕노릇하는 곳이 아니냐는 거예요. 사실 어제 묵상했던 본문에서도 마태복음 12장 17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말할 때 마태복음 12장 21절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온 세상 모든 이방이 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나라. 그런데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자기가 왕으로 타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가끔씩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내용이 내 생각과 다르면 뭐를 고쳐야 될까요? 왼쪽에 계신 분이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설교와 성도님의 생각이 다르면 뭐를 고쳐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왼쪽에 계신 분, 오른쪽에 계신 분에게. 오른쪽에 계신 분이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 우리 생각을 고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멘은 하셨지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었을 때 성경이 명백하게 명령하는 것하고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고치고 순종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거 모르는 척 하려고 그럽니다. 너무 부담스럽다. 이거는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다. 그리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막 강조하는 이야기하고 내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지 이럽니다. 목사님 생각이지 이래버려요. 안 고쳐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설교 시간에 듣는 것과 내 생각이 다르면 생각을 고치는, 자기 생각을 고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다르니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고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설교자를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 22절,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메시아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 멀고 이렇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야, 이분은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소랑설레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요. 그걸 보고 찬물을 끼얹어요.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우리로 치면 무슨 왕초 귀신쯤 된다는 거죠. 예수님 저분은 자기가 다윗의 후손이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더 힘센 왕초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마음이 이미 굳어지고 완악해져가지고요, 분명한 증거를 보고서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습고 또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해도 안 듣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리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져도 하나님께 응답할 줄 모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지난 수요일 저녁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가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느냐. 가난하고 굶주린 마음,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은요, 목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굳어지고 강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답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답을 자기가 다 알아요. 이 사람은 아쉬운 게 없어요. 이 사람은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고민은 단지 저 예수가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답을 말하지 않느냐. 왜 내가 하는 말을 저 사람이 똑같이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미션스쿨 다녀본 불신자예요. 미션스쿨 다녀본 불신자.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제일 굳어지고 자기 미션스쿨 설교도 들어보고 예배도 드려봤다. 불신자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요. 굳어지고 강팡한 사람은 성경에 대하여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하나도 모르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목마름이 없고 그래서 은혜가 있어도 그 은혜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빚어낼 것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은혜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리고 진짜로 굳어진 사람은요. 네가 가지고 있는 답이 틀린 거야.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하는 것이 드러나면 도망갑니다. 너무 부담 주지 마.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요. 굳어지고 강팡한 사람은 듣지 않아요.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말이 되는 소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상식의 기초에서 첫 번째 오늘 본문 25절, 26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는 거죠. 사탄은 다 자기 편인데 자기 편들끼리 싸우겠냐. 이거는 내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낸 게 아니야.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무슨 귀신이 쥐들끼리 싸우겠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2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만 귀신과 싸우는 게 아니고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과 싸우고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그렇다면 내가 귀신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도대체 니들은 그러면 니들은 누구한테 기도하고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려서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죠. 예수님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귀신들끼리 어떻게 싸우겠니? 니들은 누구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에 대항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굳어지고 완악한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으로 자기를 대항하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팍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것은 나는 왕족이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거다. 그리고 저 귀신이 지금 우리 앞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증거다. 결국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펼쳐내고 계시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예수님이 펼쳐내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시고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주신 이 사건이다.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29절 보시겠어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강한 자는 사단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을 묶어버리시고 그리고 그 사단의 세력의 종노릇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을 풀어 해방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죄악의 죄악 가운데 짓눌려 있을 때, 세상의 능력에 짓눌려 있을 때, 고통과 슬픔에 짓눌려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 해방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하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사는 거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매인 영혼이 죄악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케 되는. 예수께 매인 사람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둠의 요새를 묶어버리시고 깨뜨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세요.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모욕하고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뭔가 하나님을 말하고 율법을 말하고 뭔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떠버리고 있지만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큰 은혜를 베푸시고 아무리 큰 능력을 나타내셔도 예수님 편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선한 은혜를 베푸셔도 예수님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빛을 좋아하느냐? 아니에요. 진리를 싫어하고 빛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을 기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힘있게 동력하는 그런 일꾼을 예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묵상했던 마태복음 9장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32절, 32절부터 38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9장 32절로 3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하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것과 구장이 말하는 것이 분위기가 비슷해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사람들이 와,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와, 이거 진짜 엄청난 일이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 쫓아내고 있다. 똑같이 비난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난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항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해도 예수님은 온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매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고통 가운데 질리는 사람은 더 많은 거죠. 예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사람, 문제는 많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는 사람 많은데 예수님은 몸이 하나였던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더 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어서 탄식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네가 일을 좀 해라는 말이겠죠. 네가 못하겠거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라도 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2006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문제는 많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탄식하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질려내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으냐는 거죠.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대항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오히려 굳어지고 강팍한 마음으로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런 사람들이어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신데요,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안에 머물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답답하고 힘들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반응하지 않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생명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죠.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